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깨어 기도합시다. 점점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도 지금은 거의 놀라지 않죠.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대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들 통합진보당, 또 이석기, RO, RO는요 혁명기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인데 이 RO 또는 내란음모, 정찰총국 아마 이러한 단어들 쉽게 접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전에 이러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온 국민이 긴장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대동단결해서 아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사건을 대하는 강도가 한 100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30이나 40 정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는 쉽게 용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깨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몇 주 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와서는 아빠 틀리지 않아도 될 문제 세 개를 틀렸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요. OX 문제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이 이런 문제였는데요. 제가 두 개만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O인지 X인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냥 O를 했다고 그럽니다. 답은 X였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이 답은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남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 O입니까 X입니까? 예, O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은요. X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차별, 즉 성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교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이 답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남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남자가 낳지 못하고 여자가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역할을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요즘에는 간혹 가다가 남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죠. 과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중복이 되는 사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엄연히 이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분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취하고 머리를 길게 기르면서 왜 여자가 하는 말을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하는 말들을 사용을 하면 그건 꼴불견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처럼 목소리도 흉내를 내죠. 이것이 현 교육의 실태입니다. 성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에서는 지금 엉뚱한 길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차별 그리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틀린 것을 교육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였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옵니다. 작년 11월에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성을요 어떤 상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성,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 개념에서 다른 어떤 존재, 어떤 상대에게 그것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동성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인, 애인의 뜻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연인과 애인은요 남녀 사이에, 즉 이성 간에 주어지는 개념이었지만은 이제는 두 사람 또는 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애인으로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인으로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 간의 연애, 사랑,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국어 사전도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면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사회 구조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육계, 현재 교육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힘을 쓴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모든 구조 자체가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 자체가 틀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그 문제를 틀리고 왔다. 그때 제가 어떤 답을 해주었는지 아십니까? 틀리지는 마라. 앞으로 틀리지는 말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답은 제대로 써주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제대로 써서 됐지만 맞지만은 그러나 너는 마음속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직장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심을 짓밟고서라도 타협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제 형이 다니고 있는 은행은요 연초만 되면 신무식을 할 때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 앞에 술잔을 펼쳐놓고 돈을 꽂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먼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그 앞에 절을 하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이러한 풍습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쳐 나와야 됩니까? 영화 배우 그만두어야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예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다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장자연 사건으로 일어난 그 성상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유야무야 그냥 덮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가 워낙 거물이어서 워낙 손을 쓰기에는 힘든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연예계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연예계가요 얼마나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인데 그곳을 버리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치계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합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검은 돈거래가 있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다른 것을 가장해서 죽이죠.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금 드러나다가 이제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죠. 경제계 속에 있는 갑과 을의 관계. 을은 죽어도 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을은 죽어도 되고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 형제가 돈 앞에서는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친누나가 1,000만 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죠. 친누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함께 밥을 먹고 살았던 누나입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그렇다면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주변에 다 기독교인들이고 예배드리는 장소이니까 목사님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아니라 교사입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이 교사 일을 통해서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는데요. 목사 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일을 해야만 됩니다. 본문 중에 나오는 이 오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백성입니다. 선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게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그 성격을 보면요. 참 성격이 소심하고 또 변덕스럽습니다. 심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요. 성격이 아주 간악하고 독합니다. 아주 영악하고 잔인한 여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아합 왕과 더불어서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강한 아내와 소심한 남자가 만났습니다. 이 아합은요,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면은 참 약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또 저런 일이 생기면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런 왕입니다. 이 악한 아내와 아주 강한 아내와 심약한 남편이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여자가 아주 독하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을 손에 올려놓고 놀았습니다.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상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16장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권을 이양을 해서 이세벨이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악한 왕과 왕비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는 그 자리, 그 궁궐, 그 궁궐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에서 그 악한 정권 속에 누가 있었냐면요,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오바다에 대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나중에 엘리야도 이 오바다를 인정을 해줄 정도로 그는 그 정권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합왕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살육의 현장, 거기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할 때에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도 그 앞에서 절을 했더라면은 지극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는요, 특별히 계급이 낮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왕궁을 맡은 책임자였습니다. 어떻게 절하지 않고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아합이요, 끝까지 신뢰했던 인물이 이 오바다였습니다. 이 오바다의 신앙생활은요, 그는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드러났더라면 그도 죽었겠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오바다가 살고 있었던 궁궐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취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다를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요, 우리가 부딪히는 이 사회 구조, 이 악한 구조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바다는 이 더러운 세상,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는 걸 보면서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궁전은요,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였죠. 우리는 아마 우리가 오바다를 만나게 되면 너 그곳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곳에 있으면 너의 쓰는 거 다 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싸워서 순교하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바다는요, 취하지 않고 그 자리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가요,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했을지 그의 눈앞에서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그의 그 직장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벌써 오바다는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기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을 내가 세상에 두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 그 사탄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바다가 있던 그 세상의 임금은요, 아합이었습니다. 사탄으로 대변되는 아합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제자들을 두고 이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 그렇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악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계, 연예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주기도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비록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죄악된 구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그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셨죠. 그리고 그 궁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바벨론 궁은요, 전체가 먹는 것, 모든 것도 전부 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먹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재물은요, 그 고기와 포도주는 다 재물이었습니다. 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먹는 것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그러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도 지냈었죠. 그들이 그 궁에서 했던 것은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었고 대신 채소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도 팔려간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장소입니까? 죄악으로 상징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더러운 세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요셉은요, 국무총리직을 지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다행스럽게도 그곳에서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놓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지만은 그 결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조, 이 죄악된 구조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단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열린 문을 주겠다. 문을 열어주겠다. 네가 가고자 하느냐? 가라.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왜 이런 문을, 열린 문을 두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많이 있다면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교관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교육계 못 고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옵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곳에서 생활을 할 때는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인 것입니다. 왕궁을 맡은 이 오바다 앞에도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피의 굶주린 이세벨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서 죽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오바다는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안전하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눈앞에 지금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안전하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나 혼자 경건하게 살면은 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실 잘못하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내렸습니다. 그는 혼자 경건 생활을 하면서 숨어 있어야 될 때와 또 행동을 해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바다가요, 행동을 해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책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지를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지혜롭게 그는 50명씩 굴 속에다가 선지자들을 감추었습니다. 떼어냈습니다. 감추었고 이 100명에게 그는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4절 말씀에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죠. 들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요, 생명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을 건 것. 지금이야 우리는요, 생명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래야 됩니다. 생명을 거는 신앙. 요셉도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요셉은요, 그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 그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절하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감옥 가는 걸 생각도 못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막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상황에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에 드디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불 속에 들어가기까지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것은요, 열린 문이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강요받을 때, 아무도 모르게 법을 어기도록 종용을 받을 때에, 비양심적인 거래를 요구받을 때에, 불법적인 장사를 통해서 떼돈을 벌릴 수 있는 유혹이 주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오바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난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이 필요하고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에 사업을 할 때 수억의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방법이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돈에 손을 대었더라면요, 지금 아마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절대로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수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돈이 아니라면은 손대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긴 세상입니다. 그 주님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러신 데는요, 다 조치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게 되면은 주님께서, 뭐 죄송합니다, 때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건 주의 백성에게 열린 문을 주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패배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너희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그랬죠. 오바다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다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직장인,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주님은 필요합니다. 왜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다니엘이 될 수 있고, 나도 오바다가 될 수가 있고, 나도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목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의식, 이 승리의식, 이것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주눅이 들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셨습니다. 작은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부터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